제가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많이 소개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벌써 그 드라마가 종영한 지도 이제 10년이 지나갔는데 그 드라마가 우리 응답하라 1988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벌써 이 드라마가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드라마의 수많은 명장면들이 여러분 있었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오랫도록 기억하는 장면은 화려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제 쌍문동의 그 골목들, 또 허름한 막 주택이고, 또 그들 간의 여러 또 에피소드들이 우리에게 참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낮에는 좀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던 아버지, 우리 성동일 배우 있죠. 그 배우가 결혼식에 이제 들어가면, 첫째 딸 결혼식에 들어가면서 딸이 사준 구두를 신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즈가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구두에 막 휴지를 넣어준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결혼식에 입장하는 장면들이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 장면에서 많이 눈물을 지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버지가 무언가 대단한 말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그냥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통째로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또 추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1980년대 또 90년대에 우리가 사는 골목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저녁이면 여러분 혹시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1980년대와 90년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저녁이면 온 골목에 또 밥냄새도 흘러나오고 또 이웃집 어머니께서 뭐 밥 먹었니?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 동네에 살던 친구들이 같이 그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동네 그 어머님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 지냈던 모습들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 한국 가족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식탁에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실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이어폰을 끼고 각자의 것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저도 요즘 경험하고 있지만 퇴근한 이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어도 아이들이 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몸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데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네 가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단어 비교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영어에는 이제 집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house라는 단어와 home이라는 단어가 있죠.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house라는 그 단어는 말 그대로 건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벽이 있고 막 지붕이 있고 이제 주소가 있는 물리적 공간을 우리가 hous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home은 다릅니다. 감정적인 곳, 또 소속감이 있고 좀 추상적이지만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곳을 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2026년도 우리 시대의 가정은 하우스는 분명히 있는데 홈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여러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함께 우리가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날은 정말 손에 꼽히긴 합니다. 겉에서 보면 우리네 가정이 전혀 부족할 것이 없죠. 그런데 안에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비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자, 그 비어있는 자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들여다봤을 때는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셨고 당시 가장 귀한 사도였던 베드로를 그 집 문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 그러한 스토리가 나오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가정의 비밀을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 위에 세워진 가정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위에 세워진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 예. 제가 지난주 우리 저기 공동체의 창세기 말씀 여러분 매일 성경 많이 읽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요셉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말씀을 좀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제 고넬료의 본문에서도 이 경외라는 단어를 좀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의 전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로 치면 뭐 대략 100여 명 정도의 병사를 거느린 군사 뭐 중간 간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이사랴라는 점령지를 관할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였는데 이제 그 일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역사학자들이 거기서 치안을 유지하고 또 병사들도 통솔하고 또 로마 황제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백부장이 가졌던 권력과 권위는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봤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는 본래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가 신앙적 유산도 없었을 것이고 또 믿음의 가문도 아니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경건하여. 그리고 그 경건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을 보면 더 구체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라고 3절이 시작하고 있는데 제9시가 뭡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시간들은 거기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나오죠? 그러면 제9시면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후 3시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던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바쁜 군 간부 생활에서도 그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저는 경외라는 단어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본문에서 경외하다라는 번역된 헬라어는 포베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거죠. 지난주 큐티 본문이었던 창세기의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 I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그냥 표면적인 뜻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이 단어가 쓰일 때 단순한 공포를 얘기하고 있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뉘앙스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압도되어서 내가 무릎 꿇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노력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엄과 거룩하심 앞에 서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교만과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게 포베오마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단순히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경외함이 반드시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크신 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너무 크신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그 하나하나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름 그 지방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권력으로 착취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제했다라고 사도행전 10장은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은 고넬료 혼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경외함은 혼자 간직하는 그런 개인의 내면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정 전체로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가장이라는 한 사람이 부모가, 여러분 저희 다 부모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분위기는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한번 좀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먼저 떠오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집에 가장 그 중요한 것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집을 매매할 때에 여러분 어떤 기준이 제일 먼저이십니까? 우리 가정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내가 이 집을 팔았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 많이 남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집에 살 때에 남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볼까라는 것들이 그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는 그 중차대한 일들을 결정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하는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이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는 방식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선택 앞에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이 먼저 묻는 그러한 모습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들, 잘못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장면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자녀의 가슴 가운데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어떠한 교육보다 강력한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과 이 강단에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가장 깊은 뿌리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포베오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크심 앞에 저절로 우리가 무릎이 꺾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들, 그 경외함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기억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함 위에 세워진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흘려보내는 삶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구제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여러분 2절 말씀에도 좀 들여다보면 구제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 읽으셨던 4절 말씀에도 구제가 나오고요. 이제 10장 마지막 이제 31절 정도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구제라는 단어가 10장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가정의 구제함도 함께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점령지를 관할하는 군 간부입니다. 그러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자리는 얼마든지 사익을 채울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당시 많은 로마 관리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고 피지배 민족들을 착취했다라는 많은 역사적 유물들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 권력으로 자기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지배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피지배자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 것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고넬료라는 가정과 사람이 어쩌다 한번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뭐 1년에 한 번씩 우리 해피란 하죠? 그렇게 어쩌다 한번 그 구제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구제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물론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겠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 주변에 많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감동적인 유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유일한 박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유일한 박사가 1895년에 평양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9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어린 아들을 홀로 미국으로 좀 보냈다. 미국 유학길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미국 미시간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던 유일한은 그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1926년 31세의 나이에 이제 조국, 이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을 설립했던 그 스토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유한양행을 설립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업은 사회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게 말로만 그쳤던 내용이 아니라 그가 평생 그 원칙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1971년 76세의 나이에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진짜 유언장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 유언장이 장남인 유일선 씨에게 남긴 유언이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를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너는 자립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내가 7살짜리 손녀에게는 학자금 딱 1만 달러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돈은 사회사업과 교육사업에 전부 쓰도록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의 딸 중에 유제라 여사라는 그 여사님이 계신데 그 여사님도 1991년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지금으로 치면 한 200억가량 되는 그러한 돈을 전부 사회에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흘려보낸 삶을 살았더니 딸도 흘려보내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 박사님은 삶의 방식을 자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박사가 자녀에게 남긴 것은 받은 것은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의 삶의 방식을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이 받는 것에만 너무 또 익숙해져 있고 남들에게 베푸는 것, 우리가 남들에게 주는 것에는 너무 인색한 가정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에게 내가 정말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은 열심히 달리고 계시지만 정작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의 가슴에 새겨진 것, 여러분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받기만 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 우리 아빠는 받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흘려보내는 그러한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배운 그 자녀들은 평생 그 가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잠언 말씀을 찾게 되었는데요.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멘이십니까? 좋아하셔야 되죠. 우리가 흩어 구제하여도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작은 흘려보냄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것으로 여러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여러 축복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가정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됩시다. 제가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선포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기다리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의 스토리 그리고 24절의 이 모습들을 여러분이 잠깐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감격스럽고 설레이는 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고넬료가 한 일을 여러분 한번 좀 보면, 그가 혼자 조용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라는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와서 어떤 축복을 주실지 모르니 일단 우리 가정만 먼저 이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저만의 생각입니다. 제가 고넬료를 생각했을 때에, 아, 그 당시 그렇게 귀한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오는데 우리 가정에 어떤 축복을 주실지 모르니 한번 우리 가정만 먼저 말씀을 듣고 초청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다 이 고넬료는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 보면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마 이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복음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나만 들으면 안 되고 혼자 누릴 수 없고 같이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초청하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원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던, 여기 모아라는 해당하는 헬라어가 쉰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요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희 원로 목사님 많이 하셨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제 쉰이라는 나온 뜻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이건 진짜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칼레오라는 그 단어는 이 부르다라는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내가 선 그 자리에, 내가 듣게 될 그 복음 앞에 소중한 사람들을 함께 세우기 위해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모았다라고 고넬료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뒤에 나오는 칼레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에,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바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르시고의 단어가 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처럼 고넬료도 소중한 사람들을 그 복음의 자리로 불러 모았다. 그 가정이 그렇게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부르심의 언어로 그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이름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받은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매주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정작 내 가족 중 아직 이 자리에 나와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한 사람의 간증이 생각났어요. 지구촌 교회에도 오셨던 분인데 2년 전, 3년 전에 오셔서 간증을 한번 해주셨는데 이 조혜련 집사님의 그 스토리였습니다. 그 조혜련 집사님이 오랫동안 교회와 이제 거리가 먼,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증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조혜련 집사님이 정말 그 교회와 거리가 먼 사람 중에 한 분이었대요. 우리가 아는 남묘 호랭개교 거기에 계셨던 분인데 그렇게 절친한 그 선배였던 이성미 집사님이 전도를 계속 하니까 언니 그 얘기하면 나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억지로 어떻게 한번 끌려갔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성미 집사님과는 몇 년 동안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사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성미 집사님이 그 기간에도 이 조혜련 집사님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기도 그 명단에 하나님 좀 우리 이 자매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썼다라고 합니다. 결국 조혜련 집사님이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현재 이제 남편분 때문에 교회에 오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남편분이 어느 날 주일날 당시 한번 교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해서 한번 조혜련 집사님이 예배당 문을 열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완벽하게 말씀에 사로잡히셨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시던 우리 조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하시던 그날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성미 집사님이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몇 년째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한번 용기 내서 전화를 했더니 그 내용을 듣고 받자마자 눈물이 막 다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그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아직도 그 이성미 집사님이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막 눈물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혜련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할 때에 둘째 언니도 전도되고 또 어머님이 그 조 집사님의 어머니도 전도가 되고 또 여동생도 가족들도 하나하나 복음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었다라는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이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가 기도했더니 온 가족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미 집사님이 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그 이름을 올려놓고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같이 그냥 기도했던 것. 그 뭐 자세히 들어보면 200여 명의 기도 명단을 올려놓고 매일 새벽에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쉰칼레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쉰칼레오 이 단어의 삶 이 복음의 자리로 함께 되도록 부르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어서 혹여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아직 교회 문을 열지 않고 계십니까? 혹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 마지막을 앞두고 정말 복음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 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을 향해 움직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부르는 가정 정말 소중한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는 가정 하나님은 그 가정을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 이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어떤 거였냐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에 2절과 4절과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고 계시는데 뭘요? 고넬료의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리고 그의 사람을 향한 그 구제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5월 우리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는 이 달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많은 축복들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중한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의 자리로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그 가정, 이 세 가지가 정말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